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내의 대표적 대외 강경파로 꼽히던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전격 경질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어젯밤 백악관에서 존 볼튼에게 업무 수행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의 많은 제안들에 대해 강하게 의견을 달리했다며 따라서 그에게 사임을 요구했고 오늘 아침 사직서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임 전 북한 선제 공격론을 주장하기도 했던 볼튼 전 보좌관은 백악관에 들어간 뒤에도 북한과 이란, 베네수엘라 등 주요 대외 정책의 초강경 노선을 지켜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이견을 드러내며 경질설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 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볼튼 보좌관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나는 다르게 본다며 작은 무기들이다, 개의치 않는다고 반박했던 일이 대표적입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6월 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 수행에도 배제됐었습니다. 한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어제 백악관 브리핑에서 우리 중 누군가가 떠난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바뀔 것이라고 추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자신과 볼튼 전 보좌관 사이에도 많은 견해차가 있었다고 밝히고, 그러나 참모들은 솔직한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이 임무이고 실제 외교는 대통령 본인의 정책으로 진행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발사체 추가 발사를 예고했습니다. 북한관영 노동신문은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현지 지도하며 앞으로 연발 사격 시험만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어제 오전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으로 단거리 발사체 두 발을 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발사체 발사 다음 날에도 초대형 방사포를 시험 사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노동신문이 오늘 관련 보도와 함께 공개한 어제 발사 현장 사진을 보면 이동식 발사 차량 발사관 4개 가운데 3개의 뚜껑이 열려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애초 3발을 쐈지만 한 발은 불발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노동신문은 지난달 24일과 달리 이번 초대형 방사포 사격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히지 않고 시험 사격 목적에 완전 부합했다고만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산 수입품 16가지 품목을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일시 제외시켰습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와 재정부는 오늘 공동 담화를 통해 사료용 유청과 어분, 윤활유 등 16개 미국산 수입품목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암치료 관련 약품들도 추가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된 지난해 7월부터 부과했던 25% 관세에 대한 것으로 이미 관세를 낸 경우 환급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7일부터 시행되고 내년 9월 16일까지 1년 동안 유효합니다. 중국 당국은 향후 관세 면제 품목을 추가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류허 중국 국무원 경제담당 부총리 등이 다음 달 초 워싱턴에서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함께 고위급 무역협상을 재개할 예정인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중국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즈는 이번 발표를 미국과의 협상에 임하는 선의 표시라고 평가하고 협상 타결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미국 언론은 일단 중국 측의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미국이 그동안 시장 개방을 요구해왔던 콩과 돼지고기 등 주요 농산물 품목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주목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달 말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미일 무역협정 체결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최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이룬 미일 무역협정에 대한 진전이 일본과 미국의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유엔총회에서 협정을 완료하길 고대한다고 적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한 미일 두 나라가 농업과 디지털, 산업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대규모 개각을 통해 각 부처 책임자들을 대부분 교체했습니다. 강녀 19명 가운데 경제사령탑인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장관과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만 유임됐고 나머지 17명은 모두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11일 수요일 B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핵 협상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은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10일 발사한 두 발의 발사체와 관련해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겠으나 함경남도 동해안은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3도에서 20도, 최고는 18도에서 2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미터, 서해에서는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전격 경질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 인사의 경질이 미북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어젯밤 존 볼튼에게 백악관에서 그의 업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통보했다며 행정부 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는 그의 제안들에 많은 것에 있어 절대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존에게 사임을 요구했고 오늘 아침에 제출됐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존 볼튼의 노고에 감사한다면서 다음 주 새로운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북한 문제 등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해온 트럼프 행정부 내 대표적인 매파로 꼽혀왔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에서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넘어 생화학 무기 등 북한에 현존하는 모든 무기를 제거해야 한다는 발언을 자주 했고 트럼프 행정부에 합류하기 전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선제 공격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이 같은 볼튼 보좌관을 비난하는 담화를 내는 등 공개적으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볼튼 보좌관은 북한과 이란,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관리들과 종종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져 주목됩니다. 미 언론들은 볼튼 보좌관이 경질된 배경으로 북한을 포함한 여러 사안들에 대한 잦은 입장차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관련한 볼튼 보좌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차는 지난해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확정된 이후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회담을 앞두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이른바 리비아 모델을 공개리에 주장해 북한의 강한 반발을 초래했습니다. 북한은 선 비핵화 후 보상을 의미하는 볼튼 보좌관의 이 발언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회담 거부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볼튼 보좌관을 사실상 북한 문제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북한을 달래려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볼튼 보좌관은 지난 5월 이후 잇따른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분명한 견해차를 드러냈습니다. 당시 일본 도쿄를 방문한 볼튼 보좌관은 기자들에게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어떤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도 금지하고 있다며 안보리 결의 위반 측면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는 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27일 일본 방문 중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But at the same time, my people think it could have been a violation, as you know. I view it differently. I view it as a man.
자신의 사람들, 즉 행정부 사람들은 위반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은 다르게 본다는 겁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도 볼튼 보좌관이 탄도미사일로 규정한 발사체를 작은 무기들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일부 나의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을 거슬리게 하는 작은 무기들을 일부 발사했지만 나는 김 위원장이 내게 한 약속들을 지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발언이 있기 몇 주 전 볼튼 보좌관의 강경한 대외 정책 성향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분명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John is a he has strong views on things, but that's okay. I actually temper John, which is pretty amazing, isn't it?
볼튼 보좌관이 현안들에 대해 강한 입장을 갖고 있지만 자신이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회동하는 자리에 볼튼 보좌관을 배제한 것도 북한을 고려한 조치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볼튼 보좌관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서울 방문을 수행해 미한 정상회담 때까진 배석했으나 이후 판문점 회동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몽골을 방문했습니다. 이는 앞선 지난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당시와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당시 볼튼 보좌관은 회담 수행원 명단에서 제외됐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별도로 하노이에 도착해 확대 정상회담에 배석했습니다. 이때 볼튼 보좌관은 영문과 국문으로 된 문서를 북한 측에 건넸는데 이 문서가 회담 결렬을 가져왔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강경파인 볼튼 보좌관을 필요에 따라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유력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의 경질이 이달 하순경 열릴 가능성이 있는 미북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대북 강경파인 존 볼튼 보좌관의 경질로 미북 실무 협상의 장벽이 낮춰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재개돼도 큰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볼튼 보좌관의 경질로 미국이 북한의 실무협상 제안에 응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리스 전 실장은 1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볼튼 보좌관이 북한의 의도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던 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감싸는 데 대해서도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했을 것이란 겁니다.
John was clearly a skeptic when it came to North Korea's intentions and I believe would raise serious questions about
리스 전 실장은 볼튼 보좌관 경질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더 관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도 트럼프 행정부가 더 적극적인 대북 유화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ith Mr. Bolton gone, perhaps it'll be the Trump administration will have a more forward-leaning engagement policy.
미국이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이 이행하도록 요구해왔던 조건을 낮출 수도 있다는 겁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국장은 볼튼 보좌관의 인물적인 특징과 직책을 감안할 때 미북 협상의 걸림돌 일부가 제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t may be the case that in terms of personalities and positions, some obstacles have been removed.
스나이더 국장은 북한이 볼튼 보좌관이 없는 상태를 시험해보기 위해 미국과의 실무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입장이 극적으로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don't necessarily expect the U.S. position to change dramatically.
볼튼 보좌관 경질로 대북 정책에서 제어 장치가 제거된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적극적으로 합의를 이루려 할 경우 의회 등에서 이를 제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란 설명입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VOA에 볼튼 보좌관의 경질이 미국의 대북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 don't think it will make any major difference. He has been sidelined from the Korean account for some time.
볼튼 보좌관이 한반도 문제에서 손을 뗀 지 이미 한참 됐다는 겁니다. 힐 전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판문점에서 회동했을 때 볼튼 보좌관이 몽골에 가 있었다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대북 정책과는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외교 정책에선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은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과의 공조를 강화해 더 체계적이고 일관된 대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잭 리드 민주당 상원 의원은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을 진전시키려면 한국, 일본 그리고 어느 정도는 중국과도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what the United States has to do is have a much more systematic and thoughtful and consistent approach.
상원 군사위 간사인 리드 의원은 11일 VOA에 미북 협상 교착 타개 방안과 관련해 미국은 훨씬 더 체계적이고 강력하며 일관된 접근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런 다자간 일관된 접근 방식을 취하지 않으면 북한의 이간질이 이어질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적인 미사일 발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관되고 신중한 대북 전략이 없다는 신호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 교착의 원인은 미북 양측이 비핵화 정의조차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e real issue is what you mean by denuclearization. The North Koreans seem to have an attitude that just means no inter.
리드 의원은 비핵화의 정의 등 모든 전제가 합의돼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거의 2년이 된 지금도 그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 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은 협상 교착 타개 방안을 묻는 질문에 미국도 북한과의 주고받기에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nothing that we have done to violate international law. North Korea continues to violate.
다만 미국은 북한처럼 국제법을 위반하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며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고 국제법을 준수할 때 주고받는 기회는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든 의원은 그러나 미국이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방안에 타협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If you look at what North Korea wants, they want us to ignore the violations of international law.
그런 방식은 미국이 북한에 단계적인 국제법 위반을 허용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가든 의원은 또 미국이 제재 등 압박 유지와 동시에 한국, 일본과 협력해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 방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배놀론 민주당 상원 의원도 미국은 검증된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문제는 미국의 접근법이 아니라 북한이 비핵화 목표를 충족하지 않고 제재 완화 등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position has been very clear, which is that the goal should b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entire.
탐 틸리스 공화당 상원 의원은 미국의 접근법이 전부 아니면 전무식이라고 주장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밝혔고 그들과 더 나은 관계를 갖고 더 안전한 한반도를 위한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라운주 공화당 상원 의원은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하는 상황을 못 본 채 할 순 없다며 북핵이 존재하는 이상 앞일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밤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 간사는 협상 교착의 책임을 미북 양측에 돌렸습니다.
I don't think that the United States can submit itself to the blackmail of we will continue.
북한은 미국의 동의를 얻어낼 때까지 미사일 발사를 계속할 것이라는 식의 협박을 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이런 행동을 용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북한의 이런 도발적 태도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 방식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북한은 어제 즉 10일 오전에 발사한 두 발의 발사체와 관련해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세 발을 발사했고 한 발은 북한 내륙에 추락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매체들이 하루 전에 쏘아올린 발사체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 아래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다시 실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김 위원장이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또다시 현지에서 지도했으며 이번 시험 사격이 그 목적에 완전히 부합돼 무기체계 완성의 다음 단계 방향을 결정짓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문은 이어 김 위원장이 초대형 방사포 무기체계의 기능이 최종 검증됐으며 연발 사격 시험만 진행하면 될 거란 평가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추가 시험 발사를 예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달 발사 때와는 달리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앞서 한국 내에선 북한이 10일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 두 발 중 한 발이 북한 내륙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당초 북한 내륙을 가로질러 동해상의 섬을 목표로 발사한 발사체가 내륙에 떨어지면서 성공했다는 언급이 빠진 게 아니냐는 겁니다. 더불어 김 위원장이 추가 시험 발사 언급을 한 건 역시 아직 무기체계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무기체계 완성의 다음 단계의 방향을 결정짓는 계기라고 밝힌 만큼 아직 완성으로 보기엔 부족한 점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번 시험을 통해 추가 개발이나 수정 보완할 사항을 명확히 식별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지점에서 330km를 때리면 섬에 떨어지거든요. 거의 거리가 맞거든요. 그런데 이 한 발이 날아가다가 중간에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섬까지 안 날아가고 내륙 어디 떨어진 게 아닌가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상상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그 한 발에 대해서는 발표를 못 하는 거죠. 사진 안 보여준 거니까만 섬에 명중도 못 한 것 같아, 내 느낌에. 그런데 오늘 나온 걸 보니 이게 또 한 발이 더 있는 것 같아, 세 발인 것 같아.
실제 북한이 11일 공개한 사진을 살펴보면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에 탑재된 발사관 4개 중 3개가 열려 있습니다. 북한이 세 발을 발사했을 개연성을 보여준다는 지적입니다. 미사일 기술 전문가인 장영근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는 미사일이 고도를 50에서 60km에 맞춰 330km를 비행한다면 이는 탄도 궤적으로 지극히 정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200km 정도 거리에 추락한다면 이는 정상적으로 발사된 발사체가 아니라고 장 교수는 말했습니다.
200km에서 떨어졌다는 얘기는 내륙에 어디 떨어졌다는 거고 얘가 만일에 이제 그냥 인구가 없는 산 같은 데 떨어지면 괜찮은데 인구 밀집 지역에 떨어지면은 피해를 어딘가 입었을 거라고요. 미국에서 뭐 정찰위성으로 하여튼 어떤 일대를 딱 지지겠죠. 이렇게 파괴가 됐나 이런 걸 볼 거고요.
장 교수는 이 발사체가 가속 중 상승하다 폭발해 200km에서 떨어졌다면 연소 중에 추락한 만큼 해당 지역에 화재가 발생했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럴 경우 미국이 고도 36,000km의 정지 궤도에서 조기 경보 위성으로 해당 지역을 식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교수는 다만 한국군이 놓친 한 발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의 연관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일본이 7개의 정보수집 정찰 위성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조기 경보 위성이 아닌 이상 식별이 어렵다는 겁니다.
일본은 지상 레이더가 우리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안 좋죠. 일본이 그 지금 정보수집 군사 정찰 위성을 7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7기 가지고 그 시간에 그거 찰을 확률은 수십만 분의 1도 안 돼. 그걸 잡으려면 미국처럼 정지 궤도에 적외선 탐사 위성, 그러니까 조기 경보 위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건 일본도 없어요. 화염 가지고 얘가 찾는 거거든요. 발사하면은 이제 엄청난 불이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얘가 식별을 해요. 그 정지궤도에서 고도 36,000km에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술이죠.
김동엽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정황상 한국군이 아예 탐지하지 못한 마지막 한 발은 상승하지 못한 채 추락하거나 폭발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와 연계하는 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10일 오전 6시 53분과 오전 7시 12분경에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으로 단거리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합참은 발사체의 최대 비행 거리만 공개했을 뿐 정점 고도와 최대 비행 속도 등에 대해선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 보고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적한 대북 정제유 운반 선박은 최근까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 보고가 두 달 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마지막 보고는 지난 7월에 보고한 5월 대북 공급량으로 당시 1536톤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에서 매월 북한의 판매 또는 제공한 정제유의 양과 금액을 3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6월 공급량은 7월 30일까지, 7월 공급량은 8월 30일까지 유엔에 보고했어야 합니다. 중국은 정제유 보고가 늦어지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VOA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의 보고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안보리에 6월까지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보고한 상태로 7월 공급량에 대한 보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 각각 보고한 올해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5,730톤과 23,312톤입니다. 둘을 합산하면 29,042톤, 배럴로는 약 229,440배럴로 안보리가 정한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 한도인 50만 배럴의 46% 수준입니다. 한편 대북 정제유 공급과 관련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중간 보고서를 통해 외국 선박 세척이 북한의 정제유를 운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가 혐의를 둔 선박은 국적이 확인되지 않은 리젠트호와 베트남 깃발을 단 비에틴 015, 시에라리온 깃발을 단 샌린 015입니다. 선박 추적 시스템 마린 트래픽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중 비에틴 015는 최근까지 활발하게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선박은 전문가 패널이 북한의 정제유를 운반했다고 지적한 2월 26일 이후 이틀 뒤에도 북한 남포항 인근 서해에서 포착됐습니다. 이후 비에틴 015는 계속 남하해 지난 7월 타이완을 지나 가장 최근인 지난달 18일 싱가포르항 앞에서 AIS 신호가 잡혔습니다. VOA는 베트남 당국에 비에틴 015에 대한 대응에 대해 물었지만 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의 민간단체가 UN과 협력해 아프리카에서 대북 제재 이행 수준을 높이기 위한 워크숍을 열고 있습니다. UN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제재 전문가들이 만든 CCSI는 UN 지도부의 승인 아래 회원국들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에니코 캐리시 국장은 많은 아프리카 나라들이 김일성 시대부터 북한과 밀접한 협력을 맺어 다양한 분야에서 제재 위반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캐리시 국장님, CCSI가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제재 이행 워크숍을 고안해 UN 지도부의 승인을 받았고 이후 지난해 9월부터 아프리카 등지에서 워크숍을 계속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대북 제재 워크숍을 진행하게 됐습니까?
No, we have started actually to develop manuals, implementation manuals and
CCSI는 2014년부터 UN 회원국들과 외교 사절을 대상으로 제재 이행 설명서를 내고 관련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제재의 영향을 받는 현장에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대북 제재 이행 설명서도 2014년에 발표했는데 점점 더 관심을 많이 받았고 이어 여러 정부들로부터 상당한 자금을 확보해 워크숍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지부티, 알제리, 기니, 모잠비크, 케냐, 코트디부아르에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행사를 열면 주변국 관계자들도 참여하기 때문에 아프리카 나라들 거의 모두를 교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가 인원은 지금까지 약 300에서 500명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아프리카 대륙에서 워크숍을 집중적으로 연 이유는 무엇입니까?
In particular, the history, the bilateral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which in many cases is quite substantial.
아프리카는 역사적으로 북한과 양자 관계가 상당히 깊습니다. 김일성은 50년, 60년 전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을 비롯해 개발 도상국들과 관계를 강화하려 했죠. 그 결과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었고 지금에 와서 많은 나라가 그 유산을 청산해야 하는 입장에 놓였습니다. 2006년에 유엔 안보리는 핵과 미사일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 거래를 제한하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그 결과 과거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받던 아프리카 나라들이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산 무기에 대해 더 이상 북한으로부터 부품을 받을 수도 수리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북한과 과거 군사협력을 맺었던 아프리카 나라들의 제재 전문가로서 어떤 충고를 합니까?
The first step is recognition of the problem. And we actually find that in many of these countries, the understanding of the recognition.
첫 단계는 문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나라가 자국에 대한 제재 이행 기대치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와 각국 수도에 큰 간극이 있는 거죠. 비단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무역 규제와 제재들이 뒤섞여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혼란스러워하는 것이죠. 따라서 명확하게 제재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북한을 대체할 수 있는 공급자를 찾아보는 것이죠. 합법적인 대체국은 충분히 많습니다.
군사협력 외에도 금융 분야 제재 이행에 대한 세미나도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 분야에서 아프리카 나라들이 대북 제재를 위반할 위험은 얼마나 큰가요?
This is probably one of the most fertile areas for these workshops. Particularly in Africa,
대북 제재 이행 워크숍이 다룰 내용이 가장 많은 분야가 금융입니다. 특히 아프리카 대륙은 성장하고 있고 현재 많은 중소은행들이 생겨서 무역을 촉진하고 있죠. 다양한 거래에 참여하는 데 비해 정부 지도는 부족하고 은행들 스스로도 값비싼 제재 준수 수단들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제재의 내용과 행동 수칙을 알려주고 제재 관련 새로운 정보를 계속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은 주로 중국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프리카 나라들도 북한과 불법 금융거래를 많이 합니까?
We have currently an issue in Mozambique and we have one in Tanzania involving a number of military goods that
현재 모잠비크와 탄자니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관련 증거가 쌓이고 있죠. 또한 북한은 많은 아프리카 나라에 자국 선박을 등록하는 편의 취적을 하고 있죠. 이 모든 제재 위반 사례들에는 여러 금융거래가 동원됩니다.
무기 구입, 금융 외에 또 어떤 분야에서 아프리카 나라들의 제재 위반이 두드러질까요?
And of course, the natural resource context, as you perhaps are aware, over the last 3-4 years.
자원 거래를 주시해야 합니다. 지난 3-4년간 유엔은 자원 거래에 대한 제한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광물, 농산품, 해산물, 섬유 등이죠. 북한은 개발도상국들과 자원 거래를 많이 합니다. 또 아프리카 나라들의 북한과의 거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보고서나 각국의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를 보면 최근 들어 많은 북한 기업들이 아프리카에서 철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캐리시 국장의 말을 들으면 여전히 북한과 아프리카 나라들 사이에 거래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I'm always questioning when that kind of optimistic view is being voiced because we never know what we don't know, right? Certainly we have in our
저는 그런 긍정적인 분석을 언제나 의심합니다. 모든 거래가 다 알려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워크숍을 통해 조선 광업 개발 회사 KOMID 등 거대 북한 기업들에 대해서 교육합니다.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북한 기업들이 전략을 바꾸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놀라운 유연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알려지고 제재 명단에 오른 기업들을 다른 기업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북한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들은 훨씬 더 은밀합니다. 제재 이행 훈련가로서 우리의 역할은 상당한 수준의 경각심과 이해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대북 제재 이행 수준을 높이기 위한 워크숍을 열고 있는 미국의 민간단체 CCSI의 엔리코 캐리시 국장이었습니다. 대담의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중국 당국의 탈북민 단속 강화 조치에 대해 유엔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최근 대중교통 승객들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대폭 강화한 데 대해서는 탈북민들의 상황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10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국 당국이 최근 전자기기를 통해 대중교통 승객들에 대한 신분증 검문을 강화했다는 소식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These new electronic devices and security checks on public transportation.
퀸타나 보고관은 중국 공안 요원이 버스에서 판형 컴퓨터로 승객들의 IC 전자칩이 담긴 신분증을 검사하는 동영상을 본 뒤 이런 조치가 가뜩이나 열악한 탈북민들의 상황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조치가 얼마나 방대하게 진행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적법한 체류 증명서가 없는 탈북민들은 이 조치로 체포, 강제 북송될 위험이 더 커질 것이란 겁니다. 앞서 탈북지원단체 관계자들은 VOA에 중국 당국의 전자기기를 통한 신분증 강화로 지난 두 달 동안 적어도 2-300명이 체포되고 동남아시아로 가는 탈북 경로가 크게 위축됐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어떤 국내법도 국제법에 우선할 수 없다며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대국이 되려면 난민협약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6월 서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중국 당국이 북한 정부와 공조해 탈북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힌 뒤 지금까지 상황이 개선됐다는 어떤 징후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I haven't receive any indications that it has changed at all.
오히려 중국 당국에 체포된 탈북민들의 가족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지금도 계속 받고 있다는 겁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중국 당국의 계속 탈북민 강제 북송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다음 달 22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보고에서 다시 이 사안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will present my next report in October, on the 22nd of October in New York, and I will make a strong point again.
탈북민들은 북송될 경우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는 현장 난민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난민협약 당사국으로서 강제 북송 금지 원칙을 준수할 명백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 헌법으로 북한 주민을 자국민으로 인정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탈북민 사안에 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don't see that they are making public statements. About it. All Korean people.
한국에서 만난 관리들은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당국과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이에 관해 공개적 성명을 볼 수 없는 등 탈북민 보호를 위해서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유엔 난민기구 UNHCR도 중국 정부의 탈북민 보호 필요성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도 디지털 기술을 통한 중국 정부의 신분증 검사 강화 소식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0일 VOA에 치매 기술에 기반해 중국인들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탈북자 체포에도 적용되는 게 그리 놀랄 일은 아니라면서도 최근의 움직임은 위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압제에서 탈출하는 탈북민들을 상당히 차단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중국 정부의 궁극적으로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해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특정 고문과 투옥, 처형에 직면하는 북한으로 송환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 단체의 소피 리처드슨 중국 담당 국장도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중국의 감시 능력은 광범위하고 모욕적이며 법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1억 7천만 개 이상의 감시 카메라와 얼굴 인식 프로그램 등 신기술을 동원해 모든 인구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최대 규모의 검열 국가란 지적입니다. 실제로 영국의 정보통신업체인 컴페리테크는 지난달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세계에서 감시 카메라가 가장 많은 도시 10곳 가운데 8곳이 중국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까지 계획대로 진행되면 인구 2명당 1명 비율의 감시 카메라가 중국에 설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시칼라트 사무총장은 이런 감시 목적의 신기술을 압박과 통제기구로 활용하려는 중국 정부의 조치에 탈북지원 선교사들과 탈북민들도 잠재적인 불안정 요인으로 간주돼 표적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issionaries, North Korean escapees are targeted because of who they are. They're possibly also regarded.
시칼라트 총장은 국제사회가 단합해 인권 개선과 탈북민 보호를 위해 중국 정부를 더욱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건입니다.
북한이 즉각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라는 유엔 권고를 거부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가입과 고문 방지 협약 비준, 사형제 폐지 권고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5월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 검토 UPR에서 제시된 262개 권고안 가운데 130개를 거부했습니다. 북한은 UPR 권고안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 실무그룹에 보낸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 5월 심사 당시 63개 권고안을 즉각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제네바 주재 미국 대표부의 마크 카세이라 임시대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탄스럽다면서 정치범 수용소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We recommend the North Korea first. Immediately dismantle all political prison camps.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해체하고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런 권고를 거부하면서 북한에는 정치범이나 정치범 수용소라는 표현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또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권고안 이행, 한국군 포로와 납북자 문제 조기 해결, 성분에 따른 차별 철폐 등의 권고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의 한대성 대사는 당시 회의에서 이들 63개 권고안이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We rejected 63 recommendations made by some representatives as they insult
일부 나라가 제시한 63개 권고안은 북한의 존엄에 대한 모욕이고 현실에 대한 심각한 왜곡으로 북한은 이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북한은 UPR 심사가 끝난 뒤 검토한 199개 권고안 중에서 국제형사재판소 ICC 설립 근거인 로마 규정의 비준과 인도적 지원기구들의 제한 없고 독립적인 행동 보장, 수감시설 내 여성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 모두 11개의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 주권과 관련된 문제들이라며 정치적 동기와 편견을 가진 권고안들은 항상 거부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또 국제노동기구 ILO 가입과 사형제도 폐지와 사형집행의 동결, 고문방지협약 가입, 국가인권기구 설립 등 56개의 권고안에 대해서도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주목한다고만 밝혔습니다. UPR에서는 주목한다는 표현이 통상 사실상의 거부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UPR 회의에서 거부한 63개 권고안에 추후 검토를 통해 거부한 67개 권고안을 합하면 북한이 수용하지 않은 권고안은 모두 130개입니다. 반면 북한은 아직 가입하지 않은 다른 국제인권조약의 가입 검토와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노력의 강화,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협력 촉진 등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132개 권고안은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권고안들은 대부분 이미 이행되고 있거나 향후 구체적인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검토 UPR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5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돌아가며 서로의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북한은 2014년 실시된 두 번째 심사에서 268개의 권고안 중에서 113개를 수용하고 151개를 거부했고 4개의 권고안을 부분적으로 수용했습니다. 또 2009년 열린 첫 번째 심사에서는 167개의 권고안 가운데 81개의 권고안을 수용했고 65개의 권고안을 거부했습니다. 이 밖에 7개의 권고안을 부분적으로 수용했고 나머지 15개의 권고안은 향후 검토사항으로 남겨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지난 1월 북한이 2차 UPR 때 수용했던 권고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20일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3차 UPR 심의 결과 최종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국제 언론단체가 북한을 아프리카 에리트리아에 이어 전 세계에서 언론 통제가 가장 심한 나라로 꼽았습니다. 특히 김정은 집권 후 주민들의 정보 차단을 막으려는 노력이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언론 감시 단체인 언론인 보호위원회가 10일 연례 보고서를 통해 세계 최악의 언론 통제와 검열을 시행하는 10개 나라를 공개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을 에리트리아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언론 통제가 심한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도 헌법상으로는 언론 자유를 강조하고 있지만 신문과 방송 등 모든 매체의 보도 내용은 북한 지도부의 활동과 성명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관영 조선중앙통신에서 제공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김정은 집권 후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정보 차단을 강화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라디오 신호 차단기와 라디오 탐지 장치를 이용해 정보 공유를 막는 노력을 배가해왔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한국 한겨레 신문을 인용해 올해 3월 현재 400만 명 이상이 북한의 주요 휴대전화 사업자인 고려링크에 가입돼 있지만 사용자들은 북한 외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민간단체 인터미디어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의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은 주로 밀수된 해외 DVD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 내 몇몇 학교들과 국가기관들에서 광명 인트라넷에 접근이 가능하지만 이마저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넷 접근이 정치 엘리트층에게만 제한돼 있다는 설명입니다. 위원회는 북한 중앙재판소가 지난 2017년 북한을 다룬 책 조선자본주의공화국의 저자를 인터뷰한 한국인 기자 2명과 사주에게 극형을 선고한 사례를 주목을 많이 받지 못했던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전 세계에서 언론 검열과 통제가 최악인 나라로 지목된 에리트리아는 정부가 모든 방송 미디어를 합법적으로 독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리트리아 정부는 2001년 모든 독자적 언론사를 폐쇄했으며 2018년 1월 현재 적어도 16명의 언론인이 구속돼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이 밖의 보고서는 언론 통제와 검열이 최악인 나라로 투르크메니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베트남, 이란 등을 지목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국제 적십자사가 태풍 링링으로 인한 북한 내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인도주의 상황을 전문으로 분석하는 ACAPS는 태풍 링링이 농업에 미칠 영향이 특히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링링이 휩쓸고 지나간 북한에 대해 국제적십자사 IFRC가 신속하게 지원에 나섰습니다. IFRC는 10일 트위터에 황해남도 벽성군의 피해 상황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태풍 링링으로 인한 북한의 피해 현장이 국제기구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된 것입니다. 사진은 체육관으로 보이는 건물의 지붕이 날아온 나무들로 인해 무너지고 큰 나무의 뿌리가 뽑히며 논밭에 농작물이 쓰러져 있는 등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링링은 북한 최대 곡창지대 중 한 곳인 황해도를 관통했습니다. IFRC는 9일 트위터를 통해서는 북한에서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와 지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8일 태풍이 영향권에서 벗어난 뒤 바로 움직인 것입니다. IFRC는 현장 조사 요원들이 주민들에게 비닐 방막, 이불, 공구, 위생용품, 주방용품을 나눠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IFRC는 링링이 한반도를 강타하기 직전인 지난 6일 긴급행동계획 명목으로 미화 5만 7천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이재민 7천 가구의 구호품을 지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긴급 예산 규모와 활동, 지원 대상을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 보건, 식수위생, 임시천막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제적십자사는 논밭이 비에 잠겨 식량 확보와 주민들의 생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인도주의 분석 전문단체 ACAPS도 10일 자체 웹사이트에 북한 위기 상황을 갱신하며 태풍 링링이 농업 분야에 미칠 악영향이 특히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는 링링 상륙 전에 이미 극심한 식량난이 진행 중이었다는 지적입니다. ACAPS는 2018년과 2019년의 수확량이 10년 만에 가장 낮았고 올 가을 추수도 똑같이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ACAPS는 북한을 인도주의 위기국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국제 구호 요원들에 대한 통제도 매우 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주제로 한 국제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암호화폐에 대한 북한의 관심이 제재 회피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전문 NK뉴스 등에 따르면 조선친선협회는 까우데 베노스 회장 명의로 지난 행사 참가자와 업계 관계자 등에게 내년 2월 평양 과학기술전당에서 평양 블록체인 암호화폐 국제회의를 개최한다는 초청장을 발송했습니다. 이 단체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4월 평양에서 열린 1회 행사가 국제사회의 관심 속에 성황리에 개최됐다며 2020년 2월 22일부터 29일까지 2회 행사를 더 큰 규모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행사를 통해 북한이 세계 다른 나라와 친선은 물론 교류와 기술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조선친선협회는 북한의 우호적인 스페인인들이 지난 2000년 설립해 미국과 캐나다, 러시아, 중국 등 120개 나라의 지부를 둔 친북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4월 열린 1회 행사에는 북한 등 각국에서 100여 명이 참가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정보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추적이 어렵고 국제적인 거래가 가능한 암호화폐가 북한에 아주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여러 컴퓨터에 분산 저장, 처리해 해킹 위험을 줄이는 기술로 암호화폐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감시를 피할 수 있고 정체도 숨길 수 있는 암호화폐와 그 암호화폐를 가능하게 한 기술인 블록체인을 더 연구하기 위해 북한이 이런 국제 행사를 개최한다는 주장입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 업체 파이어아이의 루크 맥나마라 수석 분석가는 대북 제재 강화와 암호화폐 가격 상승이 북한의 관심을 유도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 made it a lot more attractive for them to go after that. During that period of time, they were also
영국 왕립 합동군사연구소 케일라 이젠만 연구원은 암호화폐 기술을 통해서라면 북한은 돈 세탁을 할 필요조차 없다며 기존 국제 금융 체제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암호화폐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may already have could be used to directly fund all of their sanctions evasion techniques by directly paying people.
전문가들은 특히 암호화폐나 전자상거래, 신용카드 사용 등 경제적 기반과 여건이 거의 갖춰지지 않은 북한의 상황으로 볼 때 암호화폐 관련 국제회의는 북한 경제를 위한 것이 아닌 북한 정권을 위한 관련 정보와 기술 확보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인들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지만 남북한의 이산가족들은 올해도 고향 방문과 성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 통일부 장관은 지구상에서 가장 긴 이별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특파원입니다.
김현철 한국통일부 장관은 한국 정부의 노력이 이산가족의 간절한 염원을 푸는 데 크게 못 미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11일 이북 오도청에서 열린 38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 격려사를 통해 미북 관계와 함께 남북 관계가 주춤한 탓에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과제 가운데 최우선 사안이 이산가족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난해 여름에는 3년 만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남북은 9월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보다 근본적으로 그리고 한시라도 빠르게 풀어나가야 한다는 데 대해 뜻을 모았습니다.
김 장관이 특히 상설 면회소 개소와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 등에 합의했지만 기대했던 것과 달리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북한과의 협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 정부는 남북 공동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통해 지구상에서 가장 긴 이별을 한시라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산가족 어르신들의 아픔을 근원적으로 풀어드릴 수 있도록 전면적인 생사 확인과 고향 방문, 성묘와 같은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 장관은 이어 한국 정부는 이산가족의 일생을 기억하며 다음 세대들에게 평화롭게 함께 잘 사는 한반도를 물려주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합동 망향제를 지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실향민들은 70년이 다 되도록 부모 형제의 생사조차 모른 채 고향 땅을 그리며 차례를 지내고 있다며 한탄했습니다.
이곳에 모인 실향민 이산가족들이 고향에 계신 가족 소식을 70년이 다 되도록 모른 채 애끓는 단장의 아픔을 삼키며
망향제를 지켜보며 눈시울이 붉어진 평양 출신 89살 진경선 씨는 명절이 되면 고향 땅에 두고 온 부모님과 동생들 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생전 동생들의 생사라도 확인할 수 있다면 더는 바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두 여동생과 남동생을 찾기 위해 등록한 이산가족 상봉 신청은 번번이 탈락했고 이제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아쉬워했습니다.
난 내가 아직 이제 생사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신청은 해놨는데요. 21번째 했는데 당첨이 안 되더라고요. 이대로 나가면 아마 이산가족 1세들이 2-3년...
진경선 씨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금은 점점 희망이 사라져 가슴이 미어진다고 전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져있잖아요. 분이야 이런 말할 수가 없지. 구정 때 추석 때 특히 생각이 간절하지 고향.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는 8, 90대 고령의 이산가족 1세대들이 고향 땅을 밟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남북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의 첫 단계인 생사 소재 확인 제안에 즉각 호응할 것과 80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의 고향 성묘 방문을 적극 허용해달라고 촉구한 겁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법안을 조속히 의결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남북 적십자회담 11주년을 기념해 지난 1982년 처음 열린 이산가족의 날 행사는 2005년까지는 회담이 열린 8월 12일에 맞춰 개최됐습니다. 하지만 2006년부터는 명절이 되면 더 그리워지는 고향과 가족에 대한 기억을 함께 떠올리고 합동 망향제를 올리기 위해 추석 이틀 전에 열리고 있습니다. 한편 2018년 12월 31일 기준 이산가족 정보통합센터에 등록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13만 3,208명이며 이 가운데 생존자는 5만 5,987명입니다. 또 80세 이상이 61.7%, 70세 이상이 84.7%로 고령자가 많아 갈수록 이산가족 문제가 점차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심장부인 워싱턴과 뉴욕을 송두리째 뒤흔든 사상 최악의 테러가 발생합니다. 테러의 시작은 2001년 9월 11일 오전 8시 46분 운항 중 납치된 아메리칸 항공 소속 여객기가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의 북쪽 건물에 충돌합니다. 5명의 테러범들이 76명의 승객과 11명의 승무원들이 탄 비행기를 납치해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건물 93층에서 99층 사이를 들이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9시 3분 다른 여객기 한 편이 남쪽 건물에 충돌합니다. 51명의 승객과 9명의 승무원들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9시 59분 56분 동안 불에 타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의 남쪽 건물이 10초 만에 무너집니다. 800여 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10시 3분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비행기로 20분 거리에 있는 펜실베니아 서머셋 카운티에 33명의 승객과 7명의 승무원이 탑승한 여객기가 4명의 테러범들에 의해서 추락합니다. 10시 15분 미국 국방부 펜타곤이 공격을 받고 10시 28분 102분간 불타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의 북쪽 건물이 무너져 내립니다. 1,6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일어난 테러로 3천여 명의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고 전 세계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미국은 테러 용의자로 국제 테러리스트인 오사마 빈 라덴과 그의 조직 알카에다를 지목합니다. 그리고 2001년 10월 7일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알카에다와 탈레반의 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며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1973년 9월 11일 살바도르 아옌데 칠레 대통령이 군부 쿠데타에 의해 피살됩니다. 이날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육군 총사령관은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 아옌데 정권을 전복했습니다. 아옌데 대통령은 안전한 곳으로 망명하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하고 대통령궁에 머물렀습니다. 쿠데타 세력은 아옌데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발표합니다. 1908년 칠레의 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아옌데는 선거로 선출된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정부의 대통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주의 정책을 반대하던 우파 세력이 미국의 도움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정권을 장악한 피노체트는 이후 16년 동안 칠레를 철권 통치하게 됩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